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연방기관이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위기로 인해 많은 미국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 근로자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제조업체, 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기관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 업체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기존 법률이 있지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행정명령이 현행법의 허점을 없애고 법적 면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부품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각으로 26일 밤 9시부터 약 40분간 전화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미국의 입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요구하는 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2세 이상 여행객은 탑승 전 3일 이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탑승 전 3개월 이내에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회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승객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중국군이 이번 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광둥성 해사국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남중국해 레이저우 반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기간 해당 해역의 어선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훈련 발표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잇따라 무력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초동적인 지지로 당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상원은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84표, 반대 15표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자 미 역사상 첫 여성 경제수장에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와 협상하는 것이 옐런 신임 재무장관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플로리다주에 사무실을 열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무실 측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신과 공식 발언, 미국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활동 등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보와 조직, 공개 활동을 통해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의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개혁법에 반대해 26일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수만 명의 인도 농민들은 국경일인 리퍼블릭 데이를 맞아 만 대 이상의 트랙터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복권 당첨금이 10억 달러인데 그 확률이 3억 250만 분의 1이라면 여러분은 도전하시겠습니까? 확률상으로는 꿈에서도 이루어지기 힘든 그 먼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 꿈 같은 일을 현실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지난 23일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10억 달러가 쌓여있던 메가밀리언 복권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요. 그 이틀 전에도 메릴랜드의 작은 마을 편의점에서 넉 달 동안 쌓여있던 파워볼 복권의 당첨금 7억 3,110만 달러를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에는요, 캐나다에 사는 한 50대 여성도 6천만 달러 복권의 주인이 됐는데요. 이 여성은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편이 꾸었던 꿈에 특정 숫자를 조합해서 꾸준하게 복권을 사왔다고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된 꿈 같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당첨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소감을 물었는데요. 제일 먼저 집을 사고 싶고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북한은 오전에 자강도 지역만 구름 많이 끼겠고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9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이 2도에서 4도까지만 오릅니다. 강원도 원산 장전은 6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영하 6도에서 시작돼서 낮에는 3도까지만 오릅니다.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개성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함흥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청진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계산 영하 17도에서 영상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1960년대 미국 그룹 더 토큰스의 The Lion Sleeps Tonight. 울창한 정글 속에서 사자가 오늘 밤에는 잠을 잔다니 겁먹지 말고 편히 쉬어도 된다. 이런 노래입니다. 1930년대 아프리카 노래 음부배를 새롭게 해석했던 노래 들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약 1억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지난해 화석연료를 추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백악관으로부터 가볼까요? 그 신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이 나왔네요.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5일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과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브리핑이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날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명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리는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사키 대변인 발언은 시 주석이 주창한 이 다자주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줄 거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사키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최근 몇 년간의 행보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행보라면 어떤 것이죠?
네, 사키 대변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자국에서는 더 권위적이 돼가고 외국에 대해서는 더 강압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미국의 안보, 번영, 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고 미국은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신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지난 20일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다음 날부터 이 백악관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대중국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은 과거 바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의 주요 기제였는데요. 사키 대변인의 이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시진핑 주석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네. 시 주석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시진핑 주석은 25일에 개막한 이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공공보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 미국을 따로 거명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냉전은 세상을 분열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강조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가 국제사회 공동의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시 주석의 이 연설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국제사회 연설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뭐 여러 현안이 얽혀져 있어서 정말 수교일의 최악의 관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국의 첨단 기술 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양국 관계의 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샤키 대변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틱톡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과 연계돼서 미국의 기술을 절취하고 또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제재를 계속 유지할 거냐는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답변 나왔습니까?
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 또 지식재산권 절취가 바이든 행정부에도 아주 중요한 우려 사안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견해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지 못하게 잘 방어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도 나왔네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침략적인 경쟁자 또 위협으로 보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새 미국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약 1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 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1억 명을 넘어섰고요.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서는 이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2020년 세계은행이 추계한 세계 인구가 76억 7천만 명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인구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2019년 연말에 첫 번째 환자가 보고된 이후 13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전 세계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약 215만 명에 달합니다.
네, 지금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미주 대륙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절반에 가까운 확진자 사망자가 미국, 브라질, 멕시코가 있는 이 미주 대륙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은 26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약 2,53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 많은 나라가 다시 입국 제한 등의 강경 조치를 펼치고 있는 다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더구나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해서 각국이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회원국 또 브라질에 이어서 25일에는 남아공화국도 비시민권자 미국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EU 집행부도 회원국들의 더 강력한 여행 제한 조처를 할 걸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코로나 피해 상황도 여전히 심각한데요.
네, 지난해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40만 명 넘는 EU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특히 올 1월 1일로 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한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6일 기준으로 약 370만 명이 감염됐고요. 9만 8천 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공습으로 사망한 영국민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에서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더 강한 데다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영국에서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현재 수도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전역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강경 단속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 경제적인 불안정과 또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 쪽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사흘째 정부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어떤 코로나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네, 네덜란드 정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시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도 암스테르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도 걱정이 되네요.
네, 시위 분위기가 점점 격렬해지고 폭력으로 비화하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네, 네덜란드 경찰은 물대포 등을 동원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 180명 이상이 체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리더십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멕시코 대통령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 등 전 세계 지도자들도 줄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되기도 했는데요.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것에 대해서 비교적 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처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 정도로 치부해 왔는데요. 현재 멕시코는 이 코로나 인명 피해가 특히 높은 나라로 의료 시스템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EU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율이 처음으로 화석연료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엠버와 아고라 에너지 밴드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EU 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38%였고요. 화석연료 발전은 37%를 차지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뭐 태양열, 수력 이런 게 생각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 수력 있고요. 풍력, 조력, 지열 따위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네, 반면에 다른 개념인 화석연료라면 석유, 석탄 이런 것 꼽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런 화석연료를 쓰면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가 나와서 많은 나라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금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은 뭐 재생에너지 사용에서 매우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EU 회원국 27개 회원국 가운데 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가 있고 그렇겠죠? 어느 나라가
네,
제일
그렇습니다.
높습니까?
네, 덴마크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덴마크는 지난해 전력 수요 가운데 61%를 풍력과 태양열 발전으로 공급했고요. 이어서 아일랜드가 35%, 독일이 33%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동유럽에 있는 슬로바키아와 체코였는데요. 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동유럽에는 많은 나라들이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비율이 높습니다.
네, 태양열과 풍력이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발전 사용되는 그런 연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U에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2015년 이래 거의 배가 됐습니다. 지난해 풍력과 태양열 발전은 EU 전체 발전 가운데서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네, 화석연료 중에서 그러면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어떤 건가요?
네, 석탄입니다. EU에서 석탄 발전 비율은 지난해 20%나 줄었는데요. 2015년 이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 석탄은 아무래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연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EU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전력 요금이 떨어지면서 석탄 발전 수익이 줄어든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와 전력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금 경제 활동을 제한하면서 전력 수요가 줄었고요.
예.
그 결과 예, 전기 요금이 떨어진 겁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EU 내 전력 수요가 지난해 4%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의 대처 강화를 위해서 하루 150만 명 백신 접종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텍사스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이민 정책에 소송을 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 상원에 송부됐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규정한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25일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하원을 대표하는 소추위원 9명이 25일 저녁에 해당 문서를 상원 본회의장에 전달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합중국과 정부기관, 그러니까 의사당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탄핵안 전문을 소추위원단 대표인 제이미 레스틴 하원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낭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반 법정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추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맡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되는 건데요. 이 상원위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맡습니다. 이 배심원으로서 모든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에 이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원위원 중에 최고참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히 상원위원이 재판장 역할을 맡습니다.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해 이 첫 번째 탄핵 심판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에는 재판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이렇게 헌법과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대법원장이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다만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데 명확한 선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은 어떻게 상원의원 한 명이 그러니까 레히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재판장도 하고 동시에 배심원도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트위터를 적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원에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게 되나요?
네, 26일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선서를 합니다. 이날 또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도 발부하는데요.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2주 동안 연기하기로 앞서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직책을 인준하는 절차와 함께 이 코로나 대응 부양책을 비롯한 현안들을 2주 동안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던 건데요. 다음 달 8일에 이 탄핵 심판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요. 이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탄핵 심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으로 탄핵안 송부가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할 일이라고 25일 CNN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열리지 않으면 악영향이 더 클 거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인용되진 않을 걸로 내다봤는데요. 공화당으로부터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판단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인용일지 기각일지 그러니까 뭐 최종 인용이 되려면은 지지표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상원의원 재적의 3분의 2가 지지해야 됩니다. 이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현재 민주당 의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화당에서 17표 이상 찬성표를 끌어모아야 67표가 되는 건데요. 그 정도 표를 모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겁니다.
네네.
실제로 공화당에서 이 찬성 투표를 할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날 밝혔습니다.
네. 자, 탄핵안이 지금 이제 상원으로 넘겨졌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상원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다짐했습니다. 이 공화당 일각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 관련 절차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헌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상원이 답해야 할 문제는 단 하나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한 유죄를 받아야 할지를 양당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의 입장도 볼까요?
네, 공화당에서는 탄핵 심판 실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우리 체제에서 정치인이 처벌받는 방식 중 하나가 선거 패배다라고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처벌이 정치적인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울러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화가 난 승리자로서 탄핵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일반 미국인들의 여론도 좀 볼까요?
네. 탄핵 찬성 의견이 과반에 이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먼머스 대학교가 25일 공개한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반대 의견은 44%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진행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 심판 당시에는 49%였던 찬성 의견이 이번에는 52%로 더 높아진 건데요. 이 지난번 첫 번째 탄핵 당시에는 반대 의견도 48%에 이르러서 찬반이 엇비슷했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이 내란 선동 혐의죠.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지난 6일 발생했던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혐의입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난해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당하원 합동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지지자 집회에 나와 연설했습니다. 지지자들한테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다 라면서 의사당을 향한 행진을 독려했는데요. 이 의사당까지 행진한 시위대의 일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해서 이 회의가 한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 사태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보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지난 13일 탄핵소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네요.
네. 하루 150만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희망이다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네.
당초 하루 100만 명씩 취임 100일 동안 1억 명한테 접종하겠다고 했던 데서 150만 명으로 목표치가 크게 올라간 건데요. 1일 100만 명은 이제 최소 목표치로 잡고 그 이상인 150만 명을 추가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만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 차원으로 진행한 보급 측면의 어떤 물량도 능가하는 도전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목표를 해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올 여름쯤에는 이 집단 면역으로 향하는 길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뭔가요?
예, 특정 사회 집단의 대다수가 면역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바이러스 전파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중단되는 상황을 집단 면역으로 표현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성인 약 2억 900만 명 중에 70%에서 80% 정도가 이 백신 접종을 마친 시점을 이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공급을 그렇게 크게 늘리려면 먼저 조치가 선행돼야 되는데 어떤 조치하게 됩니까?
네, 앞으로 연방정부의 시설과 물자를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웨스트버지니아주 백신 공급 지원에 나서도록 지난 주말 동안 지시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전국 100곳에 이 재난관리청 관련 시설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사태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 여러 국정과제가 있는데 진행 상황도 좀 볼까요?
네. 인종과 출신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도 25일 단행됐습니다.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조치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는데요. 이 군복무 금지 조치는 이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단행한 뒤에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사안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 때문에 타의로 이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이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네. 자, 행정부의 요직, 인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인준안이 25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84표 대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로써 재무부 232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했습니다.
네, 강력금 인사 중에서 지금까지 인준된 사람이 3명인가요?
네, 옐런 재무장관이 3명째입니다. 앞서 첫 여성정보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첫 흑인 국방 책임자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각각 인준을 통과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딱 넘었는데요. 벌써 행정부 정책에 소송을 제기한 주가 나왔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추방 100일 유예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남부에 있는 텍사스 주정부가 최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이 국토안보부에 이민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늦어도 22일부터 100일 동안 특정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텍사스 주정부가 이 정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네, 텍사스 주에서는 왜 막아야 한다는 겁니까?
네, 켄 텍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 미국 헌법과 여러 가지 이민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법 집행의 실패는 미국 시민과 이 법 집행 요원들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텍사스 주의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이 또 있네요.
네, 텍사스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관련 지시가 정부와 맺은 이민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이민 협정이란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추진했던 협정인데요. 연방 정부가 이민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주게 될 경우에 미리 이 주정부에 이 관련 사항을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정부와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이민 협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예, 당시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서 캠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직무대행이 서명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률 전문가들은 이 해당 행정 명령이 법정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소송은 텍사스 남부지법에 드루 티턴 판사가 다루게 됐는데요. 티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추방 유예 외에도 이미 여러 건의 이민 관련 행정정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행정명령이죠. 네네.
대통령은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됐던 입국금지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불법 체류 청년 유예의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한테 궁극적으로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텍사스주는 이민정책에 줄곧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고요?
네,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이 국경을 2,000km나 접하고 있는데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이 난민 신청을 중단하기 전까지 매년 수천 건의 난민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 정부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 반기를 들었던 이 텍사스 지역의 정치인들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차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섰던 윅 페리 전 주지사 그리고 주 법무장관을 거쳐서 주지사까지 오른 현 그렉 에버 주지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네. 텍사스 주가 지금도 정부 차원의 이민 정책 폐지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텍사스 주 정부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다카를 폐지하는 움직임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텍사스 주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교육과 보건 자원을 축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권리 옹호 단체들은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현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이 주의 경제와 보건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반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글로리나 가이너의 I Will Survive 듣겠습니다. 연인과 헤어졌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당당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가사입니다.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 of space. I just walked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b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that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s.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기.
1890년대 미국은 통화제도를 둘러싸고 분열됐습니다. 근본위 제도만을 사용할 것인가, 근본위제와 음본위제를 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189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은은 제쳐두고 금으로만 통화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본위제가 달러와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강조했고요. 사람들은 근본위제를 주장해온 기업인이나 은행가들, 투자자들에게 황금벌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한쪽, 농민이나 노동자, 소상인들은 은본위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달러화의 가치가 너무 높다고 보고 있고, 달러화가 높으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은본위제를 하면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릴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큰 나라들 대부분이 근본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도 이 길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 통화 제도와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를 금으로 하느냐, 은으로 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불황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도산하고요,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서둘러 원금을 회수해 이미 미국에서 떠났고, 돈을 가진 미국인들은 투자를 망설였습니다. 1896년에 민주당원들 대부분은 은본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서부와 남부 주들에서 당권력을 획득하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민주당과 국민의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은본위제로 지폐를 더 많이 발행하면 경기 침체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은본위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근본위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금과 은 문제로 분열됐습니다. 서부에 은광이 있는 주 출신 의원들은 정책에 불만을 품고 공화당을 이탈했습니다. 당에 남아있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의 은본위주의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공화당은 189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서 하원과 상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오하이오주의 윌리엄 매킨리 주지사가 떠올랐습니다.
공화당은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윌리엄 매킨리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주리주 출신의 리차드 블랜드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의원들은 대부분 은보니주의자들이었고 은보니주의자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근본위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내 은보니주의자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금과 은보니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들 가운데 어떤 의원들은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근본위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또 어떤 의원들은 은보니제를 지지했습니다.
토론회 마지막 발표자는 네브래스카주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브라이언 하원 의원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근본위제를 비판하는 연설로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브라이언 의원은 역시 자신은 은보니제를 원하는 농민들과 노동자들, 소상공인들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의원은 연설 도중 격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표현을 통해 근본위제 지지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의원은 선거운동 때 사용해서 유명해진 표현으로 근본위제 지지자들이 황금 십자가 위에 사람들을 못 박을 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본위제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죠. 이 연설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리차드 블랜드 의원을 제치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의원의 나이 불과 36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이탈해 국가민주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고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국가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명했지만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과 함께 미국의 제3당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민당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민당원들은 미국이 은보니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일부 인민당원들은 인민당이 민주당과 연합해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민당이 민주당과 연합하지 않으면 공화당의 윌리엄 매킨리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민당원들은 민주당과 연합할 경우 자칫하면 인민당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인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과의 연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민당과 민주당 모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두 당 모두 부통령은 각각 다른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방송됩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1년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브리짓 존스. 그녀는 새해 32살을 맞고 그녀가 남자친구가 없는 게 불만인 그녀의 엄마는 변호사 마크를 가족 명절 행사에서 소개시켜줍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주고 헤어지고 하필 그녀는 바람둥이 직장 상사인 다니엘과 엮이게 되지만 다니엘은 다른 여자를 뒤에서 만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질린 브리짓은 다니엘에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선포를 하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give an inch, give one inch 들어볼게요.
Bridget, I want to hear this. Because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for being totally spineless. What?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know that, Simon. You know, there are lots of prospects here for a talented
Damn you, we...
Yeah, just give me a minute, will you, Simon? Thanks.
Righto, boss.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좀 빨랐죠?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Give an inch. Give one inch. An inch. 인치는 길이를 재는 단위로 약 2.5cm. 또 an inch 하면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틈을 주다, 타협해주다, 좀 잘해주다, 좀 양보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ll take a mile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Give someone an inch. 좀만 잘해주면 They'll take a mile. 더 많은 것을 원하더라 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ll take a mile. 영화에서는 브리짓의 동료이자 선배인 퍼페추아가 말하죠. If she gives one inch, I'm gonna fire her bony little bottom. 그녀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해고해버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Give an inch. 다니엘 때문에 남자들에게 더더욱 실망한 브리짓 앞에 마크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엉뚱하고 실수투성이인 브리짓이지만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크는 이전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알리며 둘은 점차 가까워지는데요. 알고 보니 다니엘과 마크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현 Give one inch, give an inch, give someone an inch, they'll take a mile. Give an inch.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Bridget, I want to hear this. Because if she gives one inch, I'm going to fire her bony little bottom anyway for being totally spineless. What?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know that, Simon. You know, there are lots of prospects here for a talented
Damn
boss.
You, we...
Yeah, just give me a minute, will you, Simon? Thanks.
Right here, boss.
오늘의 표현은 give an inch, give one inch 였습니다. Thank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스테판 비숍의 It Might Be You, 당신이라면 좋겠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뉴스와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ooking back.